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서로 교독후의 마지막 6절 말씀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가 여의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특별히 그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또 묵상하고자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송으로 새벽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감격해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을 마음껏 주 앞에 찬양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기쁜 일이고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또한 드립교회뿐이겠습니까? 다른 많은 교회들도 뭐 새일의 특세, 또 고난주간 특세, 또 여러가지 일들도 여러가지 사역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기 위하여,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내 삶에서 실천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할 때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또 무엇을 적용하며 무엇을 실천할지를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제가 지지난주 셀 리더 야유회를 진해 군항제로 다녀왔습니다. 진해 군항제는 벚꽃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죠. 온통 벚꽃이 만연한 도시가 진해입니다. 그런데 이 벚꽃을 감상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멀찍이 떨어져서 보는 거죠. 진해는 그냥 한 그 동네 자체가 가든입니다. 정원이죠, 정원. 어디에나 벚꽃이 있습니다. 가로수, 뭐 기찻길 옆, 또 저 산에도 일반적으로 심어져 있지 않은 벚꽃나무들이 펴 있어서 굳이 어디를 따로 가지 않아도 진해는 벚꽃이 만연합니다. 그것을 즐기는 거죠. 굳이 가까이 가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동네가 진해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나무 가까이 한번 가보는 거죠. 나무 가까이 가서 과연 우리가 벚꽃이라고 하는 이 분홍색이 과연 어떠한 분홍색인지, 그리고 어떠한 꽃수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잎을 가지고 있고, 또 벚꽃마다 색깔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흰색에 가까운 벚꽃이 있고 연산홍에 가까운 또 벚꽃이 있고 중간 단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주체할 수 없어서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렇게 띄워버리면 제 사진의 의미가 사라지는데 이걸 좀 온 사이즈로 해야지. 저는 적게 찍지 않았거든요. 저 사진을 보면 요즘 핸드폰이 좋아가지고 옛날 같으면 DSLR로 찍을 아웃포커싱을 저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웃포커싱이 뭐냐면 저는 저 그림에서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냐면 나뭇가지 하나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나뭇가지 한 가지 쭉 내려오는데 그 옆에 벚꽃이 한 3개 정도 새 뭉치가 있고 그 새 뭉치가 약간 벌어지기 직전입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구 임원들한테 저는 저렇게 벌어지기 전에 꽃이 좋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좀 노티 난다고. 보통 연세 드신 분들이 저는 꽃봉을 좋아하고 젊은 사람들은 화짝 핀 거 좋아하는데 목사님은 특이하시다고. 저는 하여튼 저거 좋아합니다. 근데 아프꽃이 뭐냐면 저 나뭇가지는 살리고 주변에 있는 환경들은 뭐 한 거냐면 일명 날린다라고 합니다. 날려버려요. 날린단 말은 흐릿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형체가 흐릿하게 저 뒤에 산과 저 뒤에 있는 나뭇가지와 그 뒤에 있는 배경들을 흐릿하게 날리는 것을 아웃포커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래 DSLR에서 뭘로 조절하냐면 조리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조리개. 빛의 양을 조절하는 일명 F값, F넘버. 근데 이것이 이제 작으면 작을수록 저 뒤에 날아가는 아웃포커싱이 좀 더 많이 흐릿해지고 그 숫자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냐면 아웃포커싱이 덜 돼요. 덜 돼요. 맞나요, 최 집사님? 대답을 안 하십니까? 예, 맞아요. 제 말이 맞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영적 비밀 하나를 깨닫습니다. 갔다 와서. 저기서는 깨달았으면 제가 거기서 나누었을 텐데 저기서 못 깨달았고 와갖고 이 포커싱을 보면서 제가 한번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조리개 값이야. 신앙은 이 F 값이야. 뭐냐면 F 값이 낮아질수록 무엇이 많이 들어오냐면 빛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빛을 많이 받아서 주변에 있는 불필요한 사진 배경들, 여백들을 날리게 해주는 거예요. 아, 신앙도 그거야. F값이라 하는 나의 노력과 나의 선행과 나의 공로와 나의 은은 뭐 할수록? 낮아질수록. 나를 조명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한 이틀 뒤인가 깨닫고 이제 수요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아 이거야. 이거를 설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문을 뒤지다가 오늘 갈라디아 3장을 제가 새벽 설교를 하게 되면서 이 본문으로 최종 선택을 하게 된 것이요. 사랑 성도분, 신앙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나는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내 인생이 더 쪼그라들면 쪼그라들수록 내 인생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은 점점점 커져가는 이 신앙과 이 그리스도 구원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은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번 더 사진 또 하나 보시죠. 이건 여러분 많이 보셨지요. 예배 때마다 봅니다. 저는 예배 때마다 이걸 볼 때마다 기분이 좋지요. 이게 그 유명한 아웃포커싱이 제일 잘 된 사진입니다. 저 뒤에 배경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모르죠. 저 사진을 찍은 사람이 날려버렸으니까. 그리고 무엇만 쫙 잡았습니까? 십자가만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또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여러분 무엇만이 더 또렷해지고 무엇만이 더 선명해져야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더 선명해져야 돼요. 내 신앙이 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 내 삶 속에 있는 주변들은요 저렇게 불필요하니까 굳이 그것이 강조될 필요가 없어요. 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교회에서 더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내가 더 중직자가 되어가면 갈수록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가 더 선명하게 그려져가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믿음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잘하려고 하는 욕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회자에게 예를 들려면 목회자는 설교도 잘하고 싶지요. 무엇인가 교회가 막 새바람이 일어나도록 기획력과 추진력도 있으면 좋겠지요. 또 무엇인가 양육하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양육, 훈련, 동기부여를 잘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지요. 상담도 잘하고 신방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인격도 좋고 성품도 좋고 리더십도 좋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러한 목회자 있던가요? 있던가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목회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제가 교육전도사 때 목회자는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한다. 목회자는 목회의 전 영역에서 두루 평균 이상을 해야 하고 그러한 당위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주특기, 자기만의 역량과 자기만의 은사를 개발하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과연 목회자 한 명이 교회를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느냐? 목회자 하나가 한 명이 온전히 1만 명의 성도 또는 5천 명의 성도, 그 이하 1천 명의 성도, 그 이하 100명의 성도, 아니요 12명의 성도를 온전히 인도에 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에는 부교역자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보좌하고 보필하고 돕는 부교역자가 필요합니다. 당회가 필요합니다. 교인들의 의견을 다 수렴하기 복잡한 이 시대 속에서 당회원들을 통하여서 의견을 수렴하고 교회 사역들을 의논하고 상호 협조하면서 그런 상호 보완적인 목회를 해가야 합니다. 필요할 때는 평신도 리더십을 세워서 그들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의 일부부지만 그 지체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정의 재량과 일정의 권한을 주어서 위임하여서 평신도 리더십을 세워야 교회는 건강하게 자라갑니다. 과거처럼 제왕적 리더십으로 교회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습니다. 꼭 민주적일 필요는 없으나 제왕적 리더십으로는 이제 힘든 시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이제는 누구 혼자서 독단적으로 독선적으로 권위적으로 교회를 움직여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야청청 나 혼자 깨끗한 척 해서는 절대 내 신앙이 절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 주변은 죽어가는데 내 공동체는 죽어가는데 내 민족 내 나라는 죽어가는데 내 도시는 죽어가는데 거기서 나 혼자 예 요나처럼 깨끗한 척하면서 나 혼자 거룩한 척하면서 나 혼자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나 혼자는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리고 그 사역들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끊임없이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개발하며 내게 주어진 그 일부의 자리 또 일부의 섬김에서 충성되기에 그 한 가지에 집중할 때에 그 소수의 몇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합심하여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교회 안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섬김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독야청청 혼자 도도한 척 혼자 깨끗한 척 혼자 거룩한 척 나 혼자 이 교회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가는 그런 사람인 것 양 착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다 동등하며 모두가 평등하며 모두가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그런 공동체의식, 지체의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다냐.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리석고 이 무지한 자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대속의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을 그들은 전하지 않은 사도 바울이 전한 대속의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그들은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얹어서 심플하고 클리어한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했냐? 흐릿하게 해버렸어요. 원래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은 아까 제가 찍었던 벚꽃의 꽃처럼 그 꽃봉오리처럼 두 번째 보여드린 사진의 십자가처럼 선명하고 또렷했는데 이제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흐릿하게 해버렸어요. 무엇이 십자가이고 무엇이 배경인지 무엇이 꽃봉오리이고 무엇이 주변의 환경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흐릿한 복음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복음과 율법의 명확한 구분 없이 섞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구분 없이 섞여버린 복음 이것을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말하냐? 다른 복음. 그리고 이 다른 복음은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겁니다. 가짜 복음. 이미테이션, 짝퉁이라는 거죠. 그리고 왜 우리가 이것을 가짜 복음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 가짜 복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덧붙여진 복음, 흐릿한 복음, 불명하지 않은 복음, 섞여버린 복음, 개인의 의와 율법의 행위가 그 안에 함께 공존한 복음, 모두 가짜 복음. 좀 더 원색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복음은 절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며 성도의 삶의 변화와 중생과 회심을 절대 일으킬 수 없는 가짜 복음. 사랑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다른 복음, 이 섞여버린 복음, 이 덧붙여진 복음, 이 가짜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안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온전히 도려져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가짜 복음, 다른 복음 소리에 넘어간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얘들아, 갈라디아 얘들아, 성도들아, 너희 눈앞에 지금 십자가가 보이거늘 어찌하여 거기에 율법의 행위를 덧붙였느냐? 왜 그 복음을 섞여 버렸느냐? 왜 그 복음이 가짜 복음 되도록, 그것이 짝퉁이 되고 이미테이션 되도록 너희들은 그렇게 했느냐?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현재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거기에는 무엇을 못 박았느냐면 인간이 인간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간의 공의, 인간의 의, 인간의 자아, 인간의 욕심,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심을 예수님께서 거기서 끝내셨다라는 말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인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눈앞에 있는 십자가가, 예수께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가 너희들을 이렇게 살라고 종용하고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 그것이 무엇을 끝내는지 아느냐? 그 십자가가 율법의 마침이 되었고 그 십자가가 율법의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런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행위 구원이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선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우리의 의를 예수님이 당신의 보혈로, 예수님의 공의로 끝내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더 이상 행위 구원이 아니라 은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사 그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려고 하신 그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의미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기서 눈앞에 밝히다, 눈앞에 밝히 보인다 할 때 그 밝히가 무엇이냐? 영어로 클리어예요. 분명하게, 선명하게, 그림을 그리듯이 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격을 마치 눈앞에서 움직이듯 생생하게 묘사하여 한 장의 그림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묘사하고 싶은 정말 선명하고 정말 분명하고 정말 그림 그리듯이 묘사하고 싶었던 그것이 무엇이냐? 3장 2절과 3장 5절 연이어서 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3장 2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5절 말씀 보면 같은 말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 사도 바울은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성령 받은 것이, 그리고 성령을 주신 이의 역사가 과연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냐, 아니면 너희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너희들이 구원을 선물로 거저 받은 것이냐를 오늘 이 대조와 반복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율법의 행위를 모사하고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묘사하면서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이것을 묘사하고 이것을 우리 앞에 그림에 펼치듯이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반복을 이용합니다. 또 대조를 이용합니다. 그 대조가 무엇이냐? 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과 육체를 가지고 대조하면서 성령으로 시작한 너와 육체로 마침하는 너를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마치겠느냐라는 이 뜻이 무엇이냐? 에피텔레오, 헬라어로 에피텔로입니다. 이 에피텔로의 온 뜻은 뭐냐? 완결, 또는 종결 또는 끝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즉 육체의 행위로 말미암아 무엇인가를 완결하고 무엇인가를 종결하고 무엇인가를 끝낸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완결하고 우리 스스로 끝내려고 하고 우리 스스로 종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 또는 나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서 오늘 우리는 그것으로 나를 완성하려고 합니다. 내가 남에게서 무엇인가 인정받는 것이, 내가 남으로부터 무엇인가 칭찬받는 것이 나의 나됨인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나의 완성이고 나의 종결이고 나의 마지막에 어떤 내 행위의 완성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시도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나를 완성할 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 내가 완전히 포기함으로 누가 그것의 완성과 누가 그것의 종결이 되어주시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결과 종결이 되어주시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시도하고 노력하려는 것을 내 스스로 포기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진정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치는 자의 모습이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게 바로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시작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면 우리의 마지막 고백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의로는 나의 일부조차도 이룰 수 없는 나는 연약한 존재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헬라어 말하는 에피텔레오 말하는 완결과 그게 바로 종결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내가 시작하였으니 누가 끝내려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내셔야 되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완벽해지고자 스스로 인간적인 노력에 의존하며 나의 완성과 나의 완벽을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완성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종결이 아니에요. 도리어 그 신뢰, 내가 내 자신을 믿고 내가 내 자신을 신뢰하는 그것을 완전히 등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 속에 완성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무엇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시도와 노력을 포기하고 등진 갈라디아 사람들이 무엇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까? 예, 바로 성령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그들을 무엇을 받게 했느냐? 그들에게 성령을 받도록 성령을 주신 역사가 그들 안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합니다. 믿음은 믿을수록 내 안에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가 선명해져야 합니다. 그 십자가가 선명해지고 그 십자가가 명확해져야 합니다. 거기에 무엇인가가 개입하지 못하는, 거기에 무엇인가가 덧붙여지지 아니하는, 오직 십자가 외에는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여지는 그러한 진짜 복음의 능력이 바로 진짜 믿음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을 받고 자신도 이 성령을 받고 그에게 일어난 사건을 그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3장 8절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그가 성령을 받고 나서 그가 했던 첫 번째 고백인지는 모르겠으나 그의 고백,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노라. 내가 이 성령을 받기 이전에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핍박하기 위하여 열심을 냈던 그 자신의 과거,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수많은 학식과 학문과 재성과 그 깊이를 그는 배설물로 여겨요. 그의 출신을 배설물로 여겨요. 그가 가진 모든 스펙을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왜요? 그가 성령 받은. 그 안에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던, 나를 담에서 도상에서 만나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기 심령 가운데 더욱 선명해지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자기의 심령 가운데 똑똑똑 한 방울씩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공의는 죽고 자기의 의는 죽고 자기의 열심은 죽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탁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자기의 자신을 내어주고 자기의 스펙을 내어주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 배설물의 신학이 그 안에 시작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영원히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이 가능했다면 우리도 가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 대속의 복음 앞에 자신의 의는 산산조각 나고 자신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을 그는 경험했어요. 아, 이렇게도 내가 쌓은 것이, 이렇게도 나의 의라는 것이 산산조각 날 수 있구나.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구나. 아, 이것은 진리가 아니구나. 아, 이거는 진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가 가진 것을 담대하게, 그거에 대한 그 어떠한 후회도, 그거에 대한 어떠한 아까움도 없이 온전히 다 버릴 수 있게 된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 선명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한 방법,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바로 아웃포커싱이에요. 우리 안에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이 선명해지려면 우리는 반드시 아웃포커싱해야 돼요. 그리고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거 다시 가져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낮아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나는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죽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무덤은 어디입니까? 십자가죠.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십자가 앞이 저와 여러분의 무덤이 될 때,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앞에 전적으로 의탁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십자가 앞에 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연약한 존재이고 나의 의를 이 십자가 앞에 못 박으오니 주여 나를 오늘 죽이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그 생명, 그분 안에 있는 그 주권, 그분 안에 있는 그 통치, 그분 안에 있는 그 임재와 능력 안에서 저를 다시 살려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내 삶의 주변과 내 삶의 환경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그 담대한, 때로는 그 용기, 때로는 그 믿음, 때로는 저는 이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 절박함. 내가 십자가에 나의 의를 못 박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 안의 절박함. 내가 살아가는,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내 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십자가를 붙들 때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에 대한 절박함. 여러분, 그것이 없는 성도에게는 절대 여러분 아웃포커싱이 없고 누가 보아도 그분 안에 있는 십자가는 흐릿하며 그분 안에 있는 복음은 가짜로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여러분, 왜 나는 순종하지 못하지? 왜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지? 여러분, 이게 단순히 그리스도의 의지의 문제 같습니까? 왜 나는 오늘도 이번 고난 주간에도 나는 새벽 제단을 쌓지 못하지? 여러분, 그게 의지의 문제 같습니까? 내가 의지가 부족해서, 노력이 부족해서, 새벽잠이 많아서 그래서 나는 새벽 제단을 못 쌓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얼토당토하는 생각 속에 여러분 자괴감 빠질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더 열심히가 문제예요. 우리 신앙 안에 무엇이 문제라고요? 더 열심히. 더 열심히 하면 나는 순종할 수 있을 거야. 더 열심히 하면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 거야. 더 열심히 하면 내가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목회자에게, 중지자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이 잘못된 더 열심히 주의.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착각에 빠뜨리게 하고, 우리를 자괴감에 빠뜨리게 하고, 우리를 율법주의에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잘못된 신앙으로 인도해 간다는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화는 그러한 열심, 그러한 고집, 그러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자신의 의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내 고집과 내 주화와 내 자아를 끊임없이 뿌리 뽑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자기 부인이 있을 때, 그것은 의지와 상관없이 그 자기 부인이 되어져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바로 성화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우리의 유익임을 믿고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나를 완성시켜줄 그 무엇은 오직 십자가 대속의 사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고백하는 그 고백, 그리고 그 예수님만 의지하는 내 믿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순종의, 순종할 수 있는 비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간 동안에 우리는 참으로 많은 분노와 화를 뿜어내고 살아가죠. 그 이후의 밑바닥을 보면 저는 제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 같습니다. 내 안에 분노와 내 안에 화인은 무엇이 있느냐? 내 의가 있어요. 내 의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나는 고작 이 정도의 삶밖에 살지 못하지? 나는 가정을 위하여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내 식구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지? 왜 나는 직장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주는데 내게 주는 이 월급은 왜 이 코딱지만 하지? 내가 국가에 내는 세금은 얼만데 고작 내게 돌아온 혜택은 왜 이것밖에 없지? 여러분, 이 질문 안에 가만히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뭐가 있냐? 우리의 의가 거기에 살아 꿈틀대고 있죠. 한 번뿐인 인생 너무 잘 살고 싶은데,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데, 자아 실현과 자아 성취감도 맛보고 싶고, 나의 노력과 열심이, 고집이 매번 바위에 부딪혀 깨지고 파도처럼 산산조각 아니 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은데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죠. 왜요? 내 안에 내 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에게 질문했을 때 저는 고난 주간에 아주 불편한 일 하나가 있었어요. 월요일 날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밤 늦게, 엄청 늦은 시간입니다. 시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늦은 시간 왔는데 아내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 늦은 시간에 차를 타고 왔는데 그 동대구 앞에 보면 버스, 이게 택시 승강장으로 들어간 길이 있고 저는 버스 승강장에 기다리는데 딱 봐도 버스 택시 승강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는데 예, 본인도 알았는지 제가 있는 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딱 들어갔는데 바로 앞에 한 50m 앞에 신호가 있는데 신호를 지키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야야야야야. 이건 제게 되게 고상스러운 표현입니다. 예, 저는 뭐 거의 뭐 욕을 했습니다. 예, 권한주관인데 욕했습니다. 그리고 대박 싸웠습니다. 운전 똑바로 안 할래? 야, 씨, 너 한두 번 와보냐? 맨 택시 승강장부터 시작해서. 야, 씨, 사고 날 뻔했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지나간 거예요. 또 그래서 막 안 가는 거예요. 신호가 지났는데 파란불 돼서 빨간불 됐으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안 가는 거예요. 빨리 가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결국 아내는 울었습니다. 동대구역에서 두산오고리, 두산오고리에서 협파까지 울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 대단한 것이, 집에는 이제 저를 보려고 시골에서 올라온 저희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먼저 내리고 가라더니 한동안 뒤에 있다가 왔습니다. 눈물을 훔쳐담고 온 거지요. 근데 제가 들어와서 그날 밤 바로 옆구리 찔러서 미안하다 했는데 그날 밤 자기 전에 제 속에 든 게, 나는 오늘 아내에게 왜 화를 냈던가? 나는 오늘 아내에게 왜 화를 냈던가? 그 늦은 시간에 남편을 데리고 올라가 했던 그 아내에 대한 고마운 마음은 표현하지 못하고 그 택시 승강장으로 들어가려고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들어가려고 희롱만 했던 그 아내를 향하여 나는 왜 욕을 했던가? 왜 그 신호를 잠 못 볼 수 있죠? 사고 안 났으면 감사한 거지. 사고 안 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욕을 했던 나는 과연 누구인가? 과연 나는 왜 화를 냈던가? 거기에는 내 의가 있더라고요. 어떤 의냐면 저는 적나라하게 이야기할게요. 내가 오늘도 그렇게 일 계속 지금 하루도 쉼 없이 계속하고 주일 사역하고 월요일날 가서 내려오는 나를 위하여 나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공부하고 왔으니까 뭔가 내 안에는 막 이게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알아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저 안에 있던 수고한 남편에 대한 최소한의 그 안전한 운행을 바랬지만 조금 미숙한 운행에 그것이 마치 나를 모독한 것처럼 마치 내가 지금 근 두 달을 진짜 막 체력적으로 힘든데도 버티면서 오고 있는 그 남편에 대해서 참 그거 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 내 의를 붙들었던 그 쫀심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 안에 대한 화를 낸 겁니다. 원래 개팍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 의가 살아 움직여 그 아내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었던 그래서 그 아내를 향하여 득달같이 달려들었던 이 하이에나 같은 내 모습이 무엇에서 나온 거냐? 내 의에서 나온 거라고요. 여러분 저만 그러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안에도 있잖아요. 여러분 왜 화내셨습니까? 왜 분노하셨습니까? 대부분이 나를 무시해서 나를 안아주지 않아서 내가 얼마나 수고하는데 그거에 대한 그 인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신 거 아니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은 내 의가 아니라 오늘 내 눈앞에 밝히 보이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욱 선명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내 의를 주의 십자가 앞에 못 박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복된 드림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